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죄수였을 때, 그가 처했던 상황의 상태는 굉장히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 갇혀 있는 상황에서도 주님께서는 그에게 가장 높은 계시를 받은 적이 없는 가장 높은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2장에서는 주님께서 아나니아스를 바울을 몸의 생활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교회 생활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아나니아스는 주님께서 이 새로운 형제에 관해 계시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2장에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을 선택하셔서 그분의 뜻을 알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의로우신 분을 보게 하셨으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는데, 이 말씀은 분명하게 바울이 계시를 직접적으로 주님에게서 직접적으로 받도록 정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가장 먼저 언급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그대를 선택하시어라고 하셨습니다. 계시록 11장에서는 모든 긍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뜻 때문에 존재한다라는 말씀을 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원하심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것의 근원이며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의 근원입니다. 이것을 이런 관점 아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졌듯이 땅에서도 그리할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관련하여 하나님의 선한 기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기쁘심은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인데 하나님께 깊은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근거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기쁘심의 뜻에 근거하여 이 영원한 목표를 그리스도 안에 두셨습니다. 다른 어떤 것들이 존재하기 전에 우주와 어떤 천사들과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이 하나님 한 분만 계셨을 때 이것을 결정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계시를 직접적으로 받음으로써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특정한 결심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하도록 선택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동의를 구하지 않으셨고 이 문제는 우리가 이미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또 다른 구절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듯이 여러분도 거룩하십시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뜻이며 하나님과 똑같은 거룩한 본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정해진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어서 5절에서 말하기를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뜻의 기쁨을 따라 우리를 미리 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아들의 자격을 얻어 하나님 자신께 이르도록 하셨습니다. 미리 정하셨다는 것은 어떠한 것이 있건 간에 결국에 우리가 이것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 관해 두 번째 결정을 하신 것이지요. 우리가 여기 있는 오늘 밤 여기 있는 이유는 그분께서 미리 정하셔서 그분의 그분의 신성 안에서 우리가 이 생명을 받게 아들이 되도록 정하셨으며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중요한 것들을 결정하셨습니다. 그분의 목적 안에서 그분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도록 선택하셨으며 우리가 아들의 직분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정하셨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의 모험의 지체가 되도록 정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지체들임으로 우리가 한 세 사람이 동시에 되는 것이며 이 몸 안에서 이 한 세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결국에는 신부로 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녀는 그분이 돌아오시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영원 안에서 우리는 이 신성과 인성의 결혼 혼인 관계에 머무르게 될 것이며 우리가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신부가 될 것이고 우리가 연합되어 살 것이며 그분의 영광스러운 표현으로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도록 선택받아서 우리가 거룩한 성이 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들의 직분에 정해졌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단체적인 사람으로서 우리의 신랑을 우리의 구속자의 신부가 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실행하시기 위하여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행성, 우리가 사는 태양계, 우리의 행성들을 그리고 또한 주님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시간 안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이 두 가지 이 영원 간의 다리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넘어선 것의 상황이 있고 이 창조는 시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영원 과거라는 표현이 우리가 가장 잘 적합하게 찾을 수 있는 표현이겠죠. 주님께서는 영원 과거 전에 이것을 결정하셨고 그러한 결과로서 영원토록 이루어질 결과가 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아주 세부적으로 섬세하신 분이십니다. 그러한 분은 이것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모든 상황에서 우리 각 사람에게 아버지는 우리를 어떻게 자라게 하시며 우리를 어떻게 성숙하게 하시고 우리를 양육하실 수 있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7일 토요일 밤에 이 사우스 샌프란시스코에서 우리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깨달으셨듯이 우리의 시간은 땅 위에서 이 제한된 이 신체 안에서 현재 신체 안에서 이것은 주님이 측량하신 바에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안에 있을 때 창조 안에 있는 것은 그분의 영원한 목적에 의한 것이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일어나는 환경은 하나님께서 이 선택받은 자가 거듭나고 그래서 어떠한 형태로 어떠한 방식으로 복음이 우리에게 도달하여서 우리 안에서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주입됨으로 우리의 존재를 주님께 열어드리면서 우리가 주님 안으로 믿게 되었고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받아들였으며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간 안에서 일어나는 행위들입니다. 영원 과거에 결정된 것에 따라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 시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거듭남은 이 과정의 첫 번째 단계로서 단계입니다. 제 마음에 있는 이것은 이 귀중한 주말에 주님의 은혜와 공급으로 인하여 여러분께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은 일어나고 있는 과정은 우리 각 사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멈출 수 없으며 다만 이것을 지연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각 단계마다 하나님께서는 물리적으로 선택하셔서 옛 창조 안에서 이 물질적인 우주 안에서 우리를 포함하여 미리 결정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지 않았고 그분으로부터 멀리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작의 단계는 첫 번째로 이 창조가 이 물질적인 영역 안에서 이 창조가 창조는 우선 첫 번째로 우리의 인류에 집중해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릇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릇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이러한 방식으로 창조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람이 될 수 있는 과정 안에 들어가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의도를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듭남을 통하여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을 때 이것이 새 창조의 시작 첫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새 창조와 옛 창조의 차이는 새 창조가 하나님이 연합되고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나고 새로운 새 사람이 된 사람과 연합되고 하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체적으로 물리적으로 분명하게 우리는 특정한 환경에 살고 있으며 이런 신체적인 나이가 있고 그리고 항상 이것은 똑같지 않습니다. 그런 방식은 다른 사람과 차이 없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에도 주님은 우리 안에 내재적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방식이 처음으로 예창조를 하시고 그리고 예창조 안에 들어오시고 그리고 예창조를 새창조로 만들고 계시는 것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점진적으로 우리 안에서 새창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가고 있지만 이라고 하였습니다. 젊으신 분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시겠죠. 젊은 채로 기운 많게 불사의 인생을 한번 누려보십시오. 하지만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가고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이 본질, 이 과정의 본질은 우리가 내재적으로 새 창조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옛 창조 안에서 본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질은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입으셨던 그 인성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성입니다. 우리와 비슷하지만 우리와 같지만 그분은 단지 죄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인성을 입으시고 옛 창조의 인성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안에서 이 인성은 하나님께로 가져가졌고 신성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온 존재가 부활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부활을 통하여 맏아들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점점 더 점진적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요. 생명 주시는 영이십니다. 그리고 이분은 우리 안에서 움직이시며 작용하시고 우리 모두 안에서 같은 방향을 향하여 가시고 역사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조금씩 조금씩 우리를 부활 안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형제 자매님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생명 안에서 인생 안에서 생명 안에서 성숙되고 생명의 구원을 체험하며 그들의 온 속 존재가 그들의 영과 그들의 혼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의지와 그들의 속 사람이 모두 부활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몸은 썩어질 상태로 남아있지만 로마서 8장 11절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듯이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을 통하여 여러분의 죽음을 몸에도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제가 아내에게 물은 것이 이 제가 여기 여전히 여행을 하고 여기저기를 다니고 있지만 아직도 이것이 가능한 것은 모두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반적인 이 사람으로서 일반적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직접적인 신성한 계시를 받음으로 이 내재적인 과정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그것을 매우 많이 체험하고 성숙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말하기를 아직 나는 도달하지 못했다. 내가 이미 이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도 아직도 이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알고자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내일은 우리가 실제적인 목표를 고려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명백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바울이 언급한 것을 얘기하겠습니다. 그는 개인적인 목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 목표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 과정을 마쳤을 때 내가 주님과 안식할 때 내가 부활하였고 그것은 흔한 모든 믿는 이들의 흔한 부활이 아닐 것이며 그 부활은 부활의 생명으로 인생 중에 온전히 적셔진 바 된 사람의 부활 생명 부활일 것이다. 그것이 이기는 자들의 부활이 될 것입니다. 공동 왕노릇 한 자들의 부활이며 시간을 구속하여 매일매일 그 과정 부활의 과정이 그들 각자 안에서 일어나도록 허락해드린 자들의 부활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메시지의 전체 주제는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를 위해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안에 거함. 아는 것은 객관적으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으며 이 사역의 말씀을 내 열려 있음으로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이 아는 것은 계시가 되고 우리가 본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부활은 생명이며 사망을 안으로 들어가서 사망을 통과하고 사망으로부터 일어나 사망에 승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체험은 현명하고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에 의해 디자인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희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목적, 그분의 뜻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들의 목적인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은 부활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 그리스도가 부활 생명이며 생명의 영으로서 그 속 존재 안에 퍼져나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옛 창조에 속하고 타락하고 이 옛것이었던 이 존재 안에 이 부활 생명이 온전히 적셔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신체적으로 볼 때 특히 이 우리 연배쯤 되는 사람으로 보였겠죠. 좀 젊어 보이는 뭐 연로한 분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그분들은 제 연배에 속하게 되겠죠.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이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일어나는 일들, 이런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들은 이 내 연배의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그 사람들은 그냥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매일매일 저는 사라지면서도 매일매일 새롭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이들은 대부분의 믿는 이들이 누가복음 25장에서 볼 수 있듯이 잠이 들고 주님이 도착하시기 전에 잠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수의 사람만이 대환란 전에 들림받아 받을 것입니다. 믿는 이들의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에 속하게 되겠죠. 그 말씀의 예대로 그대로 말하자면 우리는 모두 우리의 시편 22장 27편에 보면 잠언 22장 27편에 보면 우리는 영의 등불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은 다 기름이 있습니다. 그 그릇 안에 기름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현명하고 부지런한 이 처녀들에게는 처녀들은 그들 안에 그 그릇 안에 이 여분의 기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믿는 이들은 그들의 영 안에 있는 영이 그들의 혼에 퍼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백만의 사람들이 이런 신실하고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그들이 거듭났을 때부터 죽는 날까지 영적으로는 1도 발전이 없이 영인 채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거짓된 이 가르침들이 죽으면 해결이 될 것이다. 죽자마자 거기에 준비된 집이 있으니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진실은 어떠한 믿는 이도 죽는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며 구원에 의하면 모든 사람들은 낙원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은 우리가 이 혼인 잔치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지요? 우리가 이 왕국 안에 왕국을 통치할 자격이 있는지요? 우리의 온 존재가 그 영으로 적셔지고 채워졌는지요? 그 일부의 믿는 이들에게 많은 믿는 이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영으로 채워지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족함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 생명의 체험과 관련된 연결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현명하고 이 신실한 이 처녀들은 나중에 이 새천년에서 신부가 될 것이고 공동 왕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이 천년 동안 온전히 그 과정을 한 일생 동안에 이 신실한 자들에게는 한 일생 동안 이뤄낼 수 있는 것들을 수천 년 동안 이 과정을 끝내기 위해 훈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와 저 외에 많은 믿는 이들에게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정말 혁신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했고 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그를 하나님의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의 교통 안에 참여하고 그분의 사망 안에 부활 안에서 부활이 없이는 우리가 내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외적으로 믿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상은 없습니다. 우리는 목표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존재 안에 어떤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가 이 세부적인 것들을 온전히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전에는 우리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는 부활 생명을 우리의 속 사람 안에, 속 존재에 퍼뜨리고자 하십니다. 심지어 우리의 이 썩어질 몸에게 생명을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님, 제 연배의 형제님들을 볼 때, 특히 이 대만에 있는 형제님 한 분이 아흔 내신 이 루스웨이라는 형제님이 계신데 저는 그분을 아직도 정말 존경합니다. 아직도 사역의 일을 하시고 아직도 여행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 생명이 그분의 신체에 이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교통하면서 제가 어젯밤에도 언급했듯이 이 각 개인의 성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는 감정적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다만 진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지체들 각 사람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리고 각 사람이 대체할 수 없는 그리고 떼어낼 수 없는 몸의 지체들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확대하고 하셨을 때 모든 이들이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특정한 방면에 하나님의 경륜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에는 이 개인적인 방면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들은 그룹이 아니고 팀도 아닙니다. 이 팀이 전체로 이겨서 이 상패를 받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이기는 자에게는 이것을 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어젯밤에는 이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두 번째는 누림직한 부분이었죠. 부활 생명 안에서 먹고 마심을 다루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17장 3절을 바탕으로 한 것인데 하나님은 그들이 목이 말랐고 주님께서는 그 돌을 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라고 하셨죠. 그 돌은 그리스도이며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법이고 그리고 이 한 번 치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말하며 이 흘러나온 물은 생명의 부활의 생명수를 말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얘기하기를 이 돌은 우리를 따라다니는 영적인 돌로서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물을 마실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들이 다시 목이 말라서 불평불만을 할 때 긍정적인 방면으로 볼 때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말하시기를 다시 칠 필요가 없다. 단순히 말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에게 복종하지 않고 그리고 그런 죄로 인하여 좋은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벌을 받았죠. 102세에 정말 건강하게 건강하게 이렇게 다중 초점 안경 따위도 필요 없이 그렇게 건강히 살았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을 한번 보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치심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셨고 피와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물은 부활의 물입니다. 그 물은 부활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어젯밤에서 제가 예를 들었죠. 저희 주치의께서 저한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게 당신은 하루에 물이 8잔이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그분 말씀을 따랐어요. 그러니까 차이가 얼마나 크든지요. 저는 정말 심각하게 탈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는 제가 깨달았던 것이 주 예수님 성도들의 많은 수가 영적 탈수 상태를 겪고 있구나. 그러고는 아마 이미 깨닫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생명수를 하루에 8번 마신다면 이 부활의 생명수는 우리를 공급하고 우리를 씻어주며 우리의 속사람 안에 우리의 존재가 굉장히 달라지고 우리 존재의 깊이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런 고린도후 전서 12장 13절을 읽으면서 각 줄을 읽으면서 제가 다 누렸습니다. 우리가 한 영 안으로 침례받았고 우리가 이 한 영을 마시는 자들입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죄의식이 들정은 어쨌든 간에 저는 개인적으로 충분히 마시지 못하는 것을 회개했습니다. 정상적으로 마시는 것들, 충분히 마시지 못하는 것들, 특히 호흡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먹는 것도 강조했지만 마시는 문제에 대해 그렇게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부활의 생명의 물을 마시게 되면 이것은 우리의 존재를 적시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온전히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채워지며 우리의 감정의 모든 영역이 그것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적셔진다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의도까지 적셔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부활은 그분 자신입니다. 제가 아까 과정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과정을 다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부활 또한 과정입니다. 사망이 일어나자마자 어떠한 방식으로든 부활이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은 싹이 트는 지팡이, 싹난 지팡이를 볼 수 있습니다. 식물은 이 순간 즉시 싹을 트지도 못하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이런 내재적인 과정이 일어나고 나서 이 순이 나오고 싹이 트며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가 다른 이 11명과 같이 이 성소에 놓아졌고 그날에 사망을 체험하게 되면서 그 지팡이 중에 하나가 부활의 과정이 점진적으로 나오면서 싹이 나고 꽃이 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증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주님의 영광스러운 얼굴 앞에서 이 실제는 저에게 여러 번 일어났고 지체들의 인생 중에 일어났으며 많은 인생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망이 치자마자 사탄의 극강의 무게인 사망이 일어나자마자 부활 생명은 그 즉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상처와 손상, 잃어버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항상 이 부활은 승리하고 항상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어젯밤의 메시지가 참 신선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생명의 물을 마시는 것으로 부활 생명을 누리고 서로의 영에 마시는 것을 누렸습니다. 이제 개요 2번으로 갈 때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를 위해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안에 거함. 첫 번째는 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할 필요가 있고 이런 것 이 많은 방면에서 처리되어야 될 일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또한 다 필요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주요 관심사는 이 우리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를 왕으로 기름 바르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사람의 외양을 보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본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시간 안에서든지 우리의 존재의 상태를 아십니다. 그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영 안에 제한되고 있기를 갈망하지 않으시고 우리 존재 안에 퍼져나가시며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시고 우리의 천연적인 존재가 부활한 존재가 되도록 퍼져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의 목표는 하나님의 몸의 실제입니다. 저는 이 형제님의 정의를 따라겠습니다. 섞임에 의한 실제적인 중점들의 메시지를 따라서 볼 때, 이 뭐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는 부활 안에서 이 믿는 이들의 한 무리가 개인적으로 같은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고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을 살아나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망 안에 사망의 형상에 이르도록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활 생명 안에서 깨닫게 되며 이것이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 연합되고 단체적인 것 전에 개인적인 것들이 먼저 필요합니다. 특정한 지방교회에서는 220명의 신실한 성도들이 있다고 했을 때 모두 다 다들 집회에 잘 참석하고 아침 부흥을 잘 하고 사역의 말씀도 읽고 그리고 가정을 열며 교회 안에서 섬기는 생활을 하고 있다고 했을 때 그중 어느 누구도 이 속 존재의 변화를 체험하지 못한다면 그들이 모여 단체적으로 그리스도를 표현한다고 해도 그것은 실제가 아니라 어떠한 형식, 어떠한 반복된 그런 이 의식에 불과할 것입니다. 부활이 단체적으로 표현되기 위해서는 우리 각 사람이 개인적으로 이 한 방향을 향해 전진되어야 합니다. 최근에 이 메시지에서 제가 강조한 것은 이 진행 중인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우리가 자라는 중이어야 하고 우리는 성숙되고 있는 중이어야 하며 우리가 되어가는 중이어야 합니다. 제가 제 손자녀들을 만나면 저는 실망하지 않고 조슈아는 18살인데 세멜 너는 16살밖에 안 되니? 이렇게 하지 않죠. 그러나 저는 할아버지로서 제가 바라는 것은 이들이 성장하고 있는가입니다. 제가 여기저기 있는 형제 자매님들께 이 모든 이 성도들을 관심했을 때도 누가 이 영적으로 성숙에 도달했는가를 궁금한 것이 아니라 지금 성장하고 있는가. 이 모두에게 제 마음을 열어드립니다. 이 과정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너무 젊지 않고 어느 누구도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너무 빠른 것도 아니며 너무 늦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의 목표, 주의 회복의 목표는 하나님의 몸의 실제입니다. 모든 지방교회가 이것을 위한 방법, 수단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내면서 우리가 나이가 몇 살이건 간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했건 우리의 건강이 어떻건 우리의 가족이 어떻건 우리의 나이가 어떻건 그것은 외부적으로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속 안에서 내재적인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새로운 날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을 당신께 드립니다. 오늘 제 안에서 성장하고 퍼져나가시며 나를 더 적셔주십시오. 주님, 오늘 제가 필요한 이 은혜를 허락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적 미래를 위해서 필요할 뿐만 아니라 더욱이 몸의 실제를 위하여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몸은 유기체로서 절대적으로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지방교회는 실제적이고 물리적입니다. 사람들은 꽤 천연적일 수도 있죠. 여러 방면에 그럴 수 있습니다. 내일 주회상 집회가 있을 텐데 안내하는 형제님들이 문 앞에서 이 계산기를 들고 이 부활생명 안에 있는지 없는지 측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 있죠. 어떤 성도들은 수십 년 동안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천연적인 생명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모험의 목표는 우리가 노래했듯이 몸의 생명은 천연적인 것은 용납 안 되네. 이것은 저희가 그냥 이런 부르는 이 노랫말이 아니라 이것이 진리입니다. 개인적으로 부활 생명을 체험하는 것은 단체적으로 교회 생활에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를 위한 것입니다. 어떤 이 간증을 한 적이 있는데 들으신 적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교통을 하겠습니다. 1960년대에서 70년대에 제가 바깥 사람의 파세와 영의 해방이라는 것인데 도대체 이 바깥 사람의 이 파괴가 뭐지? 파세가 무엇이지? 이게 뭔지 모르지만 내가 이것을 너무 원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970년 3월 식사를 하는데 이형진님께서 거기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명확한 답을 얻을 것이라 기대하고 이형제님께 질문했습니다. 형제님, 이 바깥사람의 파쇄는 무엇입니까? 형제님은 저에게 한 문장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영성은 몸의 문제이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질문을 못할 것 같아서 형제님이 무슨 말씀하시는 것도 저도 정확하게 더 이상 이해는 못할 것 같아서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형제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론, 형제님, 너의 그 당신의 영성은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리고 개인주의적입니다. 저는 그것에 더 보태어주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을 강화하는 그 어떤 것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신비로운 말씀을 하셨죠. 영성은 이것은 몸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49년하고도 8개월 전의 일입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꽤나 흘러갔습니다. 이 영성은 몸의 문제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영성은 몸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말하는 이유가 만약 이것을 아신다면 더 이상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모른다면 이것을 듣더라도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실제가 되어야만 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절히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몸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추구할 때 이것을 단체적인 몸을 위한 것입니다. 개요를 보면서 이 특정한 문제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의 일은 천연적이고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아닌 천연적 생명 안에서 천연적 힘과 능력에 의해 수행된다. 우리는 그 믿는 이들의 마음의 의문을 갖는 것이 아니며 우리가 그들을 판단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차이를 안다면 이 천연적인 생명과 천연적인 힘과 천연적인 능력을 분간하는 능력이 있다면 제가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뉴저지 프린스턴에 있는 꽤나 유명하고 최고로 여겨지는 신학대학 출신입니다. 제가 거기서 배웠던 것은 그 내 자신 안에서 나를 높여지고 강화되는 것을 배웠습니다. 정말 유창한 이 전도사들은 그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많은 것들을 표현하지만 제가 궁금한 것은 어떤 교육 단체나 이 성경 학교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여기 있으신 것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기를 위해서 여기에 오셨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만유를 포함한 사망으로 오신 것을 환영하고 그리고 이 부활 생명 안으로 오신 것들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얘기를 했고 그리고 오늘 저녁에 한 24시간 정도가 됐죠. 가끔 제가 이 아빠나 할아버지처럼 훈련생들에게 교통을 하곤 합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 제가 그분들의 아빠의 아빠 정도 되는 나이죠.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로서 얘기를 하죠. 내가 보니까 훈련생들 중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똑똑한 분들이 많아요. 이 하버드 출신에다가 예일도 가고 스탠포드도 가고 UC 버클리도 가고 이렇게 좋은 학점을 받아서 졸업을 해서 그리고 이 뭐 1등 아니면 2등으로 졸업을 했던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나는 뭐 그닥 놀라지는 않았고 영감을 받지도 못했다. 이 천연적인 능력은 끝이 나고 부활되어야 한다. 부활 생명만이 부활 생명을 통과할 때만이 이 능력이 이 말씀에 이 내재적인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의 이 문제는 우리의 천연적인 생명이 우리의 천연적인 힘 우리의 천연적인 능력이 끝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우 높은 지위에 있는 정말 지적 능력이 높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우연히 어떤 시험을 치고 알게 된다든지 선생님께서 알려주신다든지 해서 그런 사실을 알게 되었겠죠. 내가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은 아닐지라도 가장 창조적인 사람은 아닐지라도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 세상이 높이고 이 찬양하는 것들을 이런 능력을 찬양하겠지만 이 몸의 생활에서 주님은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없는 것들을 감상하실 것입니다. 부활 생명은 안에서 이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창조력이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이 능력이 부활 생명 안에 있을 때 주님은 이것을 해방하실 것입니다. 모세가 40살이었을 때 그의 능력이 어떠한 능력이었는지 그리고 그 문명사대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파라오가 될 사람이었으며 그 당시에 세상의 모든 지성을 겸비했고 능력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는 이 전시가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한 80학기 정도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건강한 사람이라면 70세 살겠지만 이 80세가 때가 되었을 때 주님 80학기가 지나서 내가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주님이 이제 부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는 부활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주 예수님은 베드로가 실패하도록 두셨을까요? 그리고 모든 사도들이 그렇게 하도록 두셨겠습니까? 주님이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럴지라도 저는 아닙니다. 저는 주님을 따라 죽을 것이며 감옥으로 갈 것입니다. 라고 했지만 수탉이 울기 전에 세 번을 부인하다니요. 말도 안 됩니다. 라고 했지만 어떻게 되었죠? 주님이 그 일이 일어나고 베드로를 바라보셨을 때 주님이 그에게 실망하셨을까요? 그분의 눈에 화가 있었을까요? 마음에 상처를 받으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야, 나는 이 일이 벌어질 줄 알았다. 다만 부서진 실패자들이 이 부활 생명을 살아낼 수 있다. 그는 부활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가서 형제들에게 전해라. 그리고 바울에게, 베드로에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 번 나타나셨죠. 한 번은 500명의 성도에게, 한 번은 베드로에게 개인적으로.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이 되면 그들은 다 부서졌고 이 자신감 동안 끝났으며 그들은 모두 부활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 되지 못하는 것들은 사라졌고 이 경쟁심도 끝났으며 왕국 복음을 선포하며 베드로 형제님 이것이 너의 기능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11명과 함께 서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 없이 이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몸, 부활 안에 있는 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빛비춤을 받게 된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방식으로 읽고 생명의 체험과 이 천연적인 것을 다룸의 이 메시지를 기도하는 방식으로 읽고 공부한다면 빛비춤을 받고 우리가 동기부여를 받을 것이고 주님께 동역해드리고자 하는 이런 격려를 받을 것입니다. 주님과 동역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동의해야 합니다. 주님, 나는 나의 천연적인 능력을 가져오고 싶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의 어떤 부분에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것이 이 아래에 깔려있는 사고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천연적인 조성과 우리의 천연적인 생명을 건드릴 준비가 되셨습니다. 이것을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가 서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있든 주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저는 충분한 시간, 각 사람들에게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7배로 강화된 영으로 우리 하루에 7배로 더 강화된 방식으로 일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는 만유를 포함하신 영으로서 누구든지 여기 있든 또 다른 방식으로 이 말씀을 듣는 형제님이나 자매님이 어떤 기간 동안 주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다가 교회 생활로부터 떠나 있다가 어떤 분 같은 경우는 20년 이상 동안 그렇게 떠나 있었던 분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긍휼로 그들을 다시 부르셨죠. 그러나 저는 그 사람들이 대적이 그들을 또 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의 머리를 먼저 치고 싶습니다. 미안하지만 너무 늦었어. 이제는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지 않니? 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악한 자여, 너가 너무 늦었구나. 요엘서에 있는 말씀을 얘기하고 싶다. 주님은 이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충분합니다. 너무 늦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 실패와 우리의 모든 죄와 이런 여러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 이 기록은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요엘서에는 메뚜기가 먹어 없앤 그 시간들을 회복하리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때이며 저는 간단한 기도를 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이것은 방법은 아니지만 이게 아직 너무 이르다고 생각하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킬 수 있도록 해드리고 내가 여기 있는 그대로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2번, 부활의 원칙은 천연적 생명이 죽임당하고 그 자리에 신성한 생명이 자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 관련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9절입니다. 우리가 결국은 죽게 될 것이라고 스스로 단정하였고 우리가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천연적인 힘, 천연적인 기운, 천연적인 능력 거기에는 자만심과 자신감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능력을 발휘할 때는 자신감은 파괴됩니다. 그리고 몸은 알게 됩니다. 나와 주님 사인 간에 7월 30일에 어떤 1989년 7월 30일에 주님과 나와 사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도 아시고 나도 압니다.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분도 아시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몇 주가 지나서 저는 이 형제님과 가까이 있었던 형제님들과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론, 본인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군요.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냥 알고 계셨습니다. 참 안심이 되었어요. 때로는 저에게 어떠한 공격적이면서 끔찍한 이메일을 보내서 이런 저런 거를 공격하고 어떤 여자는 저한테 애를 연락을 해서 너는 하나님이 아니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자매님, 태어나기 전에도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참 안심이 되죠. 이 천연적인 생명과 천연적인 힘과 이런 천연적인 능력을 하나도 의존하지 않은 것은 정말 안심이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사망한 자들을 사망해서 죽은 자들을 살리신 분이십니다. 사망은 항상 집니다. 패배합니다. 이 부활 생명은 항상 능력이 있습니다. 부활의 실제는 생명 주는 영이신 그리스도이다. 4번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절대적으로 부활 안에 있다. 교회는 새 창조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있는 새 창조물이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의해 창조된 것이다. 그 여인들이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았을 때 그 형제님들은 어떤 자료를 수집하고 있었을 때 여인들은 그 자료를 수집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직접 가서 주님을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그 이 장사할 때 입었던 옷이 넘어진 것은 이 옛창조의 것이 끝이 났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이 부활의 과정은 새 창조의 발전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B. 니 형제님의 교회 정통의 메시지에서 말씀하신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죽음을 견딜 수 있는 존재로 보신다. 음부의 문들이 교회에게 열려 있지만 음부의 문들은 교회를 이길 수 없고 교회를 제한할 수 없다. 그러므로 교회의 본질은 부활이다. 아멘. 주님께서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문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며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빛이고 대적의 무기는 사망입니다. 이 왕국이 끝나고 예창조가 끝날 때 그는 불못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가 짓는 교회는 부활 생명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사망의 분위기다. 이 소극적인 것이 사망을 두려워올 때 우리는 그것을 참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삼키고 부활의 그리스도를 바로 이 자리, 바로 여기에서 적용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방문할 때 특별히 이 너무나 큰 손실을 겪은 사람들을 방문할 때 그럴 때는 차라리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존재가 부활 생명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이 임재가 부활 생명이어야 합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형제님께서 아시도록 우리의 12살짜리 브레머닌 형제가 살해당했을 때 그 사형수가 이 신성하지 못한 주 지사에 의해서 기간보다 일찍 석방되었을 때 훨씬 더 일찍 출소하여 그 형제를 살해하였습니다. 그래서 형제님께서 그 부모들을 만나러 가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갔을 때 이 부활 생명 안에 있는 부부를 보게 되었습니다. 눈물은 끝나지 않았고 마음의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 그림 이 그림자의 계곡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1996년 어느 날 아침에 제가 속 안에서 시편 23편을 읽어라 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왜요라는 말씀이십니까? 아니, 읽거라 하셔서 읽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 그분이 나를 초원에 누이시고 그분이 조용한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분이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고 나의 혼을 오늘 회복시키심으로 내가 어둠의 계곡을 거닐더라도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함께 걷잡구나. 정말 개인적인 걸음이다. 지팡이를 들고 나를 보호하기 위해 걸으면서 내가 다른 길로 빠질 때 나를 회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실제입니다. 교회는 단체적으로 유기체입니다. 이 부활의 이 성질을 갖고 있으며 우리가 이러한 교회 생활을 교회를 갖기 위해서 우리는 부활 생명 안에서 전진해야 합니다. 진보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예표하는 금 등잔대는 빛을 비추기 위해 자라고 가지를 뻗고 열매를 맺으며 꽃을 피우는 부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묘사한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진실되게 말하고 싶은 것은 저는 정치인도 아니고 저는 외교관도 아니며 아닙니다. 내가 말할 때는 사람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기쁘게 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걸 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신실하게 신실하며 주님의 나의 신실하심이 있습니다. 제가 1년 만에 여기를 왔는데 주님께서 1년 동안 많은 일을 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북가주에 많은 것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 하고 계신 것이 너무나 격려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보하고는 중이며 자라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성숙되고 있는 중입니다. 5번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 안에 있기 위해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안에 있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이 속 존재입니다. 이것은 행동을 바꾸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부활스럽게 행동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연기자가 부활 생명을 연기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천연적 생명과 옛 창조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에 의해 시작된 새 창조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은 부활 안에, 즉 그 영, 공기 같은 그리스도, 그리고 완결된 하나님 안에 있다. 어떠한 이유로 제가 로마 숫자 2번을 C로 두 번을 반복했는데 제가 실수한 것 같아요. 주님께서 제 실수를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실제는 생명주는 영이신 그리스도이시다. 우리가 만약 우리가 부활 안에 있지 않은 일을 한다면 생명주는 영은 그 일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 영은 부활 안에 있는 것만 인정한다. 아멘. 그 영은 우리를 훈련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방해하지는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우리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볼 때 불편함이 있을 때 그것은 네가 한 것이다 라고 주님이 보여주실 것입니다. 다만 너일 뿐이었다. 예전에 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이런 교회의 입장에서 송사에 관한 것에 대한 반응을 쓰는 이 반응을 해야 할 경우가 있었는데 제가 이런 필요한 것이 먼저 써서 초본을 써서 형제님들께 가서 그거를 필요하신 것은 수정합시다 라고 했을 때 이거 잘못됐으니까 이것을 지웁시다. 그래서 제가 좀 현명하게 좀 반박해서 할 수 있는 말이 있었는데 저희는 주님께서 저에게 알게 하신 것이 그것은 그냥 현명하게 행동하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뒤집을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다만 인정하는 것은 부활 생명뿐이다 라는 느낌을 주셨습니다. 제가 또 로마 숫자를 F에 또 반복을 했네요. 이해했나요? 부활의 원칙은 천연적인 생명이 죽임당하고 그 자리에 신성한 생명이 자라는 것이다. 좋은 소식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천연적인 생명은 끝날 것입니다. 죽임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 생명이 그 자리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임시적으로 선택이 있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선택이 없으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이 밀레니얼 이 세대들은 특히 열심히 주님 이름을 부르겠다. 그리고 축구를 하겠다. 기도를 하겠다. 잘 안 된다. 포기하자라는 단계가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두려움을 거절해야 합니다. 그것은 악한 자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잃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생명이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F, 우리가 천연적 생명이 아닌 우리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에 의해 살 때 우리는 부활 안에 있게 되고 그 결과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여기에는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천연적인 생명이 아닌 우리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에 의해 살 때 우리는 부활 안에 있고 그 결과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의 갈망입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 행하는 모든 것, 되는 모든 것들은 반드시 부활 안에 있어야 한다. 제가 7분 동안에 이 개요를 다 읽어야 하는데 제가 한 가지 적용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지체들은 서로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천연적인 생명 안에서는 우리의 선호에 따라 관계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의 편견, 어떤 사람들은 어떤 선입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정한 사람들에게 더 끌리게 되고 그렇게 한다면 절대 교통하거나 식사를 초대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이 혼이 한 혼이 다른 혼을 직접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는 그러한 관계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주님과 함께 했을 때 제가 드러나기를 원하는데 저는 제 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관계인 하나님 아내 외에는 직접적으로 1대1의 관계를 맺은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서 머리가 되십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발을 관리하시고 내 오른손이 이 머리와 관계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러나 내 머리가 생각하는 것 없이 제 손과 제 머리카락이 서로 사랑함으로 제가 평생을 이렇게 살아갈 순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또제 왼손이 또 질투를 한다든지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는 것이어야 합니다. 성막의 상황을 볼때 모든 것은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단한 나무 한 탄이 직접 연결된 것이 있었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금으로 덮여 있었고, 이 고리들도 다 금으로 덮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연결된 것들은 있었지만 다 천연적인 것 안에서 연결된 것은 없습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 53년 동안 있을 때 1978년과 1979년에 어떤 자매들이 천연적인 생명을 바탕으로 어떤 그룹을 조성하여 한 명이 여왕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결국에는 78년에 소요를 일으키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자매들 중에 일부는 이 형제님과 교통을 하러 갔습니다. 이 형제님께서는 그것이 암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그것은 암적인 관계였습니다. 그들은 몸의 생명을 빨아먹으며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암이 몸 안에서 하는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잘라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자매님들은 특정한 방식으로 몸 안에서 특정한 천연적인 우정이 없도록 하십시오. 이런 관계들은 몸의 건축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우리의 선호로 인하여 결정되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에드마크 형제님 없이는 반조각입니다. 인 여러 간 방향과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조성은 굉장히 다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직 딕테일러 형제가 있고 제임스 리 형제님과 미노르첸 형제님이 이쪽 방향에 다들 있으시죠. 우리는 다 다르지만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관계는 머리를 통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포함하고 어느 누구는 또 제외하지 않으며 이 몸의 법을 따라 생활하고 있습니다. 끝을 내죠. 6. 우리의 천연적 힘과 능력이 부활 안에서 유용해지기 위해 십자가에 의해 처리되어야 한다. 천연적 힘과 능력은 신성한 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의지가 아닌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행동하며 스스로의 영광을 추구하고 스스로의 갈망을 만족시킨다. 천연적 조성의 장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그것은 다 자아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7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말하는 사람은 본인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 어떤 사람은 정말 똑똑하고 어떤 사람들은 운영하는 데 정말 뛰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사회적 스킬이 뛰어나서 사람들을 다루고 만나는 데 뛰어나며 중재하는 역할이 뛰어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독립, 자만심, 자신의 영광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일 아침에는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의 하나님을 얘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다루지 않는, 하나님 필요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기술과 그들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 고정된 원칙은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능력은 십자가의 처리를 통해 부활 안으로 넣어져야 한다. 십자가가 해결책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것을 해결하십니다. 그것은 고난을 위한 것이 아니라 끝내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자아가 끝나기를 갈망하지 않으십니까? 이 자아 대신에 그리스도의 인성이 우리 안에서 거처를 정하시고 표현되고 우리를 통하여 빛나시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10번 부활 안에서 신성한 무언가가 우리의 능력 안에 심겨진다. 그러므로 우리의 처리된 능력은 하나님으로 가득하다. 이게 모세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이번 달 후에 말 이번 달 말에 훈련이 곧 있을 훈련에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잘 표현했고 어떻게 복종했으며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가 살 수는 없지만 그냥 볼 수는 없을까요? 라고 했을 때 너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다. 다시 묻지 말거라. 산으로 올라가서 보거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한다간 너는 죽을 것이다. 건강한 102세에 건강했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이 명이 다하였습니다. 이 본인에게 하나님의 이런 통제하심이 주관적인 이 안대하심에 전혀 불만과 문제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본인의 실패를 예로 사용하여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따르기를 얘기하였습니다. 예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았다. 나는 그 좋은 땅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한다. 나는 여기서 죽게 될 것이다. 나를 보고 배우거라. 이러한 실패를 저지르지 말거라. 좋은 땅으로 들어갔을 때 그러한 실패를 저지르지 말거라 하는 예를 들어주셨죠. 주님께서 이것이 주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봉사에 있어서 우리는 반드시 천연적 열정을 거절하고 천연적 애정을 제어해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영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불로 불타야 한다. 우리는 십자가에 의해 처리되지 않고 부활 안에 있지 않은 천연적 열정을 의미하는 다른 불로 봉사해서는 안 된다. 1977년 메모리얼 주말에 버클리에서 이 다른 불이 무엇인지 이상한 불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실패가 일어났고 이것을 다시 반복하지 말자. 이 대적이 우리의 특별 집회를 차지하고 이상한 불을 불태울 때 우리가 신명기를 볼 때 이것을 실수하고 이 하나님의 일곱 영이 우리 안에서 운영하시는 것을 실수하지 말고 우리의 실수 42년 전의 실수로부터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떠나겠습니다. 그 상황으로 인해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그 다른 불이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커지는 것을 절대 내버려 두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다른 불은 사망을 가지고 옵니다. 제사장의 봉사에 있어서 다른 불, 즉 주제 넘은 죄는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가져온다. 나답과 아비후가 심판받은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위하지 않은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다. 그들이 심판받은 이유는 천연적인 생명에 따라 행동하고 하나님을 위한 일을 천연적인 방식으로 했기 때문이다. 저는 기도 집회가 모든 기도들이 부활 안에 있기, 부활 생명 안에 있기를 고대합니다. 더 이상 천연적인 기도가 아니기를 기도합니다. 이 천연적인 기도들은 이 아멘이 나오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일지는 몰라도 부활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집회를 방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제사장 봉사에 있어서 천연적인 열정은 거절되어야 하고 우리의 천연적인 애정은 제어되어야 한다. 이 마태복음 10장에서 본인의 어머니와 아버지나 아들과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가치가 없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저는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몇 수년 전에 주님께서는 제 딸을 다루셨습니다. 특별히 이 고난을 받을 때 제 딸이 저에게 권하였습니다. 아빠, 더 이상 나를 보호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주님이 내가 이 특정한 것들을 고난을 겪기를 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사실 제 십자가로부터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 혼생명을 보호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제 딸이 고난을 겪는다면 제 아들도 또 저도 고난을 겪을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제 가족의 이런 구성원들, 제 아들들과 딸, 제 아내와 저희가 다 이런 동시에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런 이 위기에 둘러싸였습니다. 나아갈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천형적인 애정이 아니었습니다. 단 하나의 방법은 부활 생명을 적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위로도 갈 수 없고 아래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도 뒤로 갈 수 없을 때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부활 생명이 들어올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망을 무찌르고 부활 생명이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신성한 것들을 천연적 생명으로 만지지 않기를 배워야 한다. 우리 안에 천연적인 모든 것들을 처리되어야 한다. 제가 생각보다 좀 많이 지났네요. 물론 사과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지금 상태가 어떤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한 20분 정도가 있습니다. 저희가 정말 필요한 것은 각 사람이 30초 정도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한 30명에서 35명 정도 지체들이 나와서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이크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끝내시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저는 자의 역할을 했을 것이고 이 30초가 되고 이 30명 정도의 지체들이 말씀하시면 이 집회가 완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 안에서 우리가 부활 생명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반응하시는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 영을 따라서 중간에 있는 줄이라도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제가 뭐 간청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 영을 따르십시오. 그리고 반응하는 말을 하십시오.